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알레포에서 오늘부터 정부군 공세로 수세에 몰린 반군과 민간인에 대한 대피 작전이 시작됩니다. 영국의 분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런던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부터 대피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몇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지를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 측 버스들은 반군이 장악했던 알레포 동부 지역 외곽에서 관측됐습니다. 터키와 러시아의 중재로 이뤄진 이번 합의는 민간인과 반군의 행선지에 대해 대략적인 내용만 알려졌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대피하는 반군 대부분은 알레포에서 서남쪽으로 60km 떨어진 이들리브주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합의로 알레포 사태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며 정치 협상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어제 알레포 동부 지역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며 유엔이 이번 합의를 즉각 확인하고 민간인 대피를 감독할 수 있도록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지난해 체결한 핵 합의를 위반했다며 어제 자국 과학자들에게 핵추진 선박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 시스템이 일반 선박뿐 아니라 잠수함에도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평화로운 이란 핵 개발에 따른 핵추진 선박의 연료 생산 계획도 지시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미국 의회가 지난달 이란 정부에 핵 합의로 해제된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 쉽도록 하는 등 일부 제재 연장안이 통과된 뒤 나온 첫 반응입니다. 전문가들은 로하니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이란의 핵 개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 제한량을 초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예멘 내전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밀 유도 무기 판매를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 관리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중투하 정밀 유도탄 판매를 취소했다며 사우디가 예멘에 공습을 가해 민간인 사망을 초래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또 사우디 공군력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한 훈련 방식도 변경할 것이라고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앞서 유엔인권사무소는 지난 8월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예멘에서 지난해 3월 이후 사망한 민간인 3,800명 가운데 약 6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어떠한 간섭이나 손상도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은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오랜 입장을 반드시 고수할 필요는 없다며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의 전화통화에 분노한 중국의 입장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중국의 안펑산 타이완 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안 대변인은 또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관계 발전의 정치적 토대이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내무장관에 공화당 소속 라이언 징크 하원의원을 내정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2014년 하원의원을 선거에 처음 당선된 징크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일찌감치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징크 의원은 그러나 석탄 채굴에서 가스 굴착에 이르는 각종 현안에서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에 반대해왔으며 내무부의 환경 규제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최근에는 국유지에서 석유와 가스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내무부의 규정을 중복이고 불필요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최근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콥트 기독교 교회를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이 사건으로 예배 중이던 여신도 등 적어도 25명이 숨졌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2월 14일 수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이 법의 핵심 내용인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 여부를 국제법으로 자세히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와 의회는 대북 전략에 탈북자 지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6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로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 내지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 내지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이 법의 취지를 살릴 핵심 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재단 이사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11년간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해 지난 9월 4일 시행에 들어간 한국의 북한인권법에는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100일 넘게 지났지만 이 법의 핵심 내용인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단이사 배분을 놓고 한국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모두 12명의 재단이사진 가운데 통일부 장관이 2명, 그리고 여야가 각각 5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지만 제1다수당으로서 재단이사장과 사무총장 등 상근이사직을 여당인 새누리당과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며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재단이사장의 경우 이사들의 투표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법 조항에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 조항엔 국회 이사 추천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결국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한 재단 출범은 불가능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재단을 설립한다는 목표로 서울 시내에 사무실을 마련했고 관련 비용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이규창 박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 심판 등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하기 위해서 북한인권재단의 연구, 조사, 활동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이제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야가 북한인권법 에 의해서 재단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그 법의 정신에 기초해서 좀 조속히 만들어서 출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가 국내 정치 상황과 관계없는 중대 현안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나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한국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나 한국 국회가 국제사회와 인류의 이런 모든 반인도 범죄에 대해 착결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에는 역행하고 있다고 보고요. 하루속히 정부 정당이 이런 부분에 나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실행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당초 북한인권법을 마땅치 않게 여겨온 야당이 박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재단 출범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국회는 최근 내년도 통일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134억 원, 미화로 약 1,150만 달러였던 북한인권재단의 내년 예산 가운데 약 140만 달러를 줄였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줄어든 예산의 약 80%가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항목의 예산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선 인권 침해 사례들을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민간단체 활동이 중요하지만 한국 정치권에는 굳이 인권 문제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 여부와 북한 정권의 정책과의 연관성을 자세히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레이 전 대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상급 법원의 첫 여성 유색인종 검사 출신으로 국제형사재판소 ICC 재판관과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냈습니다. 특히 인권 최고 대표 시절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필레이 전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8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룬 모의 재판의 재판장을 맡으셨습니다. 이 모의 재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They established a panel and made sure that they have seasoned three judges on the panel.
국제 변호사 협회가 이 행사를 주최해서 조사를 담당한 전문가들과 3명의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또 공개 행사를 통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증거와 증언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의와 책임 추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또 최악의 범죄들이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무려 반세기 이상 이런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유엔이나 국제 지도자들 사이에서 너무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의 재판이 중요한 것은 마침내 북한 정권의 정책과 법이 정치범 수용소 운영과 직결돼 있고 이것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제기하는 첫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필레이 전 대표께서 재임 시절 설립을 적극 지원했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보고서와 이 모의 재판 절차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COI report, yes, dealt with the entire spectrum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is panel.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 내 모든 인권 유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모의 법정은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 여부만을 다룹니다. 수용소에서 너무 많은 인권 범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재임 시절에 이미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밝혔었습니다. 이제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모든 국제법을 동원해 판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의와 처벌을 촉구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국제사회 지도자들에게 뭘 촉구할 계획이십니까?
You know, this is one of the early steps, I would say. Every step we take is designed to draw attention of international leaders.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이르다고 봅니다. 저희가 밟는 절차 하나하나가 국제 지도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죠. 이번 모의 재판도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제 생애를 뒤돌아보면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거기에 맞는 절차와 합당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가령 제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재임 때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사안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설립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번 모의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번 재판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또 재판을 담은 영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절차라고 봅니다.
공개 모의 법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Well, firstly, this is not a judicial panel. Yeah, it's just a panel.
저희는 공식적인 사법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냥 합의체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전직 재판관들이 증거들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결과를 발표한다는 점에서 이 과정은 유익합니다. 저는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이 토머스 뷰켄달 전 재판관하고 마크 하문 전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전범 재판관과 함께 60일 안에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겁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뤄지는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작성할 계획입니다.
모의 재판에 참석한 탈북민 출신 증인들은 하나같이 북한 주민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나 인권의 개념조차 모르는 게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해도 그게 문제인지조차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전범 재판관과 유엔의 최고 인권수장을 지낸 분으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I want to say that everybody has a right to human rights.
모든 인간은 누구나 인간이 당연히 갖는 기본적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의 재판에 참석한 증인들이 증언한 수용소에서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모두 인권 위반이자 잘못된 것들입니다. 이들도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하고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바른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제 조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한때는 유색인종 차별정책인 아파르테이트 때문에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우린 피해자였지만 인권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권 탄압을 가하는 자들과 정부 권력은 저희에게 인권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남아공 국민 모두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북한에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들을 서로 연결해서 인권이 뭔지 북한 주민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른 북한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 여부를 국제법으로 규명할 예정인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사주를 받은 탈북자들이 무인기로 북중 국경지대에 있는 최고 전범 동상에 대한 타격시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오늘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부추김과 재정적 후원하에 탈북자 박상학 형제가 북한과 인접한 국경지역에 잠입해 무인기로 북부 국경지역의 동상을 타격하기 위한 시험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전범 동상은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민족끼리가 지목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는 지난달 말 중국 장백현 지역에서 야간에 북한 해산시에 있는 김일성 동상인 보천보 승리 기념탑까지 무인기인 드론 두 대를 띄워 시험 비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와 의회는 대북 전략에 탈북자 지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의 변화를 위한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이 새 행정부 대북 전략에서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는 부시연구소의 크리스토퍼 월시 인권 담당자가 주장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미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 공동기고문에서 탈북자들이 핵무기로 미국인들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탈북자들이 북한에 정보와 돈을 들여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탈북자들은 다른 가족들을 탈출시킬 수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북한 정권의 통제를 약화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탈북자들은 언젠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과 전문가 등 핵심 그룹이 될 수 있다고 두 전문가는 밝혔습니다. 이들은 응답자 36명 가운데 35명이 사적으로 북한 정권을 비판한다는 최근 북한 내부 여론조사를 예로 들면서 탈북자들이 북한 내부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행정부와 의회가 대북 전략에 탈북자 사회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재정착 과정을 간소화하고 현재 연간 평균 20명에 불과한 탈북 난민 수를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난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이 가능한 정착지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미국 내 탈북자 사회를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금 모금 방안을 모색하고 이 자금들이 교육과 장학, 직업훈련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나라들도 탈북자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두 전문가는 덧붙였습니다. 두 전문가는 김정은 정권의 사회에 대한 통제를 깨뜨리고 모든 북한 주민들이 자유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9일 자국 인권 상황에 관한 회의를 개최한 것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인용 차석 대사는 어제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안보리가 다시 북한에 반대하는 인권 소동을 벌인 것은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적대 세력들의 인권 소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고 강력한 행동을 통해 철저히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차석 대사는 단호하고 강력한 행동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의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앞으로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일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등 9개 나라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 정권의 인권 개선 여부를 점검할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올해 회의는 2014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사만사 파워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북한의 인권 범죄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과 책임자들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17일로 5년이 됩니다. 현재 북한군의 동계훈련이 진행 중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등 대남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5주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북도서 방문과 해안포 사격태세 점검 활동 등 현지 지도를 통해 전투 의지를 독려하고 있다며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특수작전대대와 포병부대에 의한 청와대 타격훈련 등 무력 시위를 감행했으며 사이버 공격도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다 12월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5주기와 김정일 위원장의 모친 김정숙의 출생일,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5주년, 그리고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5주년 등 각종 기념일이 있는 만큼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실제로 지난 2012년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1주기 닷새 전인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동계훈련 등을 통해 대남 위협을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의 지난 11일 보도 내용입니다.
연평도의 불바다를 청와대의 불바다로 이어놓고 남조선 괴뢰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영원히 처박아 놓을...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올해가 김정일 위원장 사망 5주기, 즉 일명 꺾어지는 해이고 동계훈련 등으로 북한의 대남 위협 수위가 높아지곤 있지만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전략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과 내년 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알려진 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전략적 셈법을 당장 결정하기엔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자칫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한국의 정세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고 아직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칫 무모한 도발이 신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북한은 전략적으로 도발을 상당히 자제할 것이다.
정성윤 박사는 또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현재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공 확률이 30%도 채 안 되는 무수단 미사일의 경우 원인 파악과 성능 개선 작업에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당장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구 원장 역시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성공 확률이 높은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무의미한 데다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차례 더 한다고 해도 대내외적으로 이에 성공했다고 포장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때문에 북한이 아직까진 전반적인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방향을 관찰할 것이라고 최 부원장은 전망했습니다.
지금 도발하지 않을 시기라는 건 분명해요. 트럼프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 하에서 한국이 또한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도발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한국 입장 도와주는 거고 트럼프도 앞으로의 대북 정책 무지 센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강 부원장은 다만 북한이 국제 정세보단 내부적 동력이 더 큰 다시 말해 자기의 길을 가는 성향이 강한 만큼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고위 탈북자 A씨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을 받드는 과정에서 군사력을 과시할 순 있겠지만 지금 당장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술적,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철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 5주기를 지음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두 달 가까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도발 행위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불확실한 대북 정책과 한국 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결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핵무기 개발 등 군사적 역량 강화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 계산으로 이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북한은 3월부터 10월 사이 총 14일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 24발을 공해상을 향해 쏘아올렸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224일 동안 평균 16일에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을 통한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발사일로부터 53일째가 되는 12일 현재까지 북한의 추가 도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두 달 가까이 잠잠한 건 올해 들어 사실상 처음입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2월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포함해 이전까지 북한이 가졌던 가장 긴 도발 공백기는 40일이었습니다. 실패로 결론이 난 지난 9월 5일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와 10월 15일 또 다른 미사일 발사 시도 사이였습니다. 이어 4월 28일과 5월 31일에 탄도미사일 발사 사이 간격인 33일, 그리고 3월 18일과 4월 15일 사이에 28일이 그 다음으로 긴 공백기였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짧게는 5일에서 21일 만에 도발이 이뤄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도발 공백이 50일이 넘은 현 시점은 이례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으로 불거진 한국 내 정치 상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불명확한 대북 정책이 북한의 도발 중단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지난 5일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이 도발을 멈춘 이유는 한국 내 정치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it's our view that the only reason they have not done anything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because of the domestic crisis.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빅터 차 석좌는 미국의 대선일인 11월 8일을 기점으로 앞뒤로 26일 내에 북한이 도발을 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빅터 차 석좌는 지난달 미국의 대선이 있기 26일 전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했다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거가 끝난 뒤 26일에 예상된 도발은 한국 내 정치 상황 때문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빅터 차 석좌의 이런 예상은 과거 북한이 미국의 대통령이나 의회 선거에 맞춰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온 전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 대선에 맞춘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북한에 대한 정책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만큼 북한이 도발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트럼프 신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는가를 지켜보고 또 그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추가적으로 어떤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실제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주 국장은 지난달 미국의 전문가들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북미 관계를 해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People ask, will North Korea do another provocation? Of course. It's in the nature of the regime. It's just a question of when. You know, and provocation is kind of a benign.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지난 5일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세미나에서 사람들이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할지에 대해 묻고 있다며 도발은 북한 정권의 본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념일을 맞아서인지 혹은 미국이나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추후 판단하겠지만 도발에 대한 정확한 시기만 모를 뿐 도발은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헤이든 전 미 중앙정보국 국장 역시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보여온 양상은 도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 취임 첫 6개월 내에 도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꼭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특정한 군사적 목표를 갖고 이뤄지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입니다.
This is not an effort to get our attention. This is not an effort to somehow provoke us or rattle us. This is a military testing program. We've seen time and time again.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도발이 군사적 시험 프로그램의 일환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관심을 끌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 도발하거나 화를 돋우려는 게 아닌 특별한 목적을 가진 군사적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패하면 북한이 곧바로 또 다른 시험을 실시하고 핵실험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반복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군사적 프로그램이 진전하는 만큼 그들의 목적도 명확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핵무기 운반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역량을 쏟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단순히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정치적 목적으로만 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한국의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지난달 22일 한국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목표는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일 뿐 그 과정에서의 협상은 목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혹시 대화할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때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북한의 목표는 대북 제재 완화나 경제 보상이나 혹은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이나 북미 관계 개선이나 남남 갈등을 유발이나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지를 획득하는 것이 지금 최우선 목표입니다.
이 때문에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이 있는 1월 혹은 광명절과 태양절이 있는 2월과 4월 중 핵실험을 포함한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 국방 2+2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의 엄중한 한반도 안보 정세를 고려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압박과 제재를 포함한 포괄적 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행정부 교체 시기에 한미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는 것은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내년 1월 들어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 철회 같은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13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아시아의 권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미국 주재 안호영 한국 대사와 호주 대사 그리고 싱가포르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안호영 대사는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그동안 아시아에서 발휘했던 지도력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I would like to endorse with full force would be what he said about the importance of continuity in US leadership.
미국이 그동안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확립하는 데 독보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이른 미국의 지도력은 국제통화기금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 미국이 주도해 설계한 기구들을 통해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아시아 나라들뿐 아니라 미국에도 혜택을 주었다고 안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안 대사는 이어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이 상징하는 자유무역주의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불거진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And then we in fact one of the things we experienced through this election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there was surge in anti-trade emotion.
자유 무역과 세계화는 모두의 이익을 주는 만큼 미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 대사는 특히 한국의 정치 상황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My third point. There is about one point which has been raised by Kevin, which is Korea undergoing domestic political turmoil for the time being.
현 상황이 정치적으로 격동기인 것은 맞지만 촛불 집회에서 봤듯이 모든 것이 평화롭게 진행된다는 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역경을 개혁의 기회로 삼았다고 안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안 대사는 또 인권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우려되는 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본 가치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인권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Let me just start from what Joe said, which is that what makes the United States leadership unique.
이 밖에 안 대사는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전략적 도전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First, pressure. Second, engagement. Third, deterrence.
미한 두 나라가 압박과 개입 그리고 억제로 북한 문제를 다뤄나갈 것이며 이 가운데 억제가 가장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에서의 어떤 전략적 도전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안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서울에서 탈북민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고등위원회에서 주최를 하고 또 북한
13일 서울 북한대학원 대학교 북한 이탈 주민 지역사회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국민대통합위원회, 이부고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북민과 학계 전문가들, 공무원들이 나와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 통합을 어떻게 이뤄갈지를 논의했는데요. 행정자치부의 정일섭 팀장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지금 3만 명이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각 지역에 정착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하고 잘 그 소통을 하면서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계된 국민대 통합위원회 또 이북 5도위원회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넘어오셔가지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도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직업을 찾는다거나 또 우리 대한민국 기존의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같이 살아가는데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또 전문가분들 오셨으니까 궁금한 사항들 같이 좀 질문도 하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역사회에서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국과 북한 출신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 방안을 주제로 한 이우영 사단법인 북한연구학회장의 기조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탈 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는 동네 주민들, 이웃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그것이 그 이분들의 사회 적응의 출발점이면서 궁극적으로 그런 훈련들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천이라고 보고 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건 분명한데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회적 편견이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은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이분들이 조금 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조금 자긍심이라든지 자존심 같은 것들을 좀 밑바탕에 두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들의 삶을 개척하겠다는 자세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갈등과 협상을 주제로 이수정 교수의 발표가 있었고요. 청주대 하민철 교수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하민철 교수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다고 해서 그 겪는 이유, 원인들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까지 중앙정부가 통일부 주도로 정책 설계, 정책 결정을 잘 해왔습니다. 아주 성공을 잘 해왔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즉 지역사회에서 아직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에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자치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남한 사회도 굉장히 힘듭니다. 남한 주민도 힘들고 근데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이 이 힘든 나라에 와서 또 더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서 중앙정부가 또 우리 지자체들이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고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려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발제자의 발표에 이어서는 김성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서울교대 윤철기 교수, 정일영 서강대 교수와 사단법인 자유통일문화원 이해란 대표 등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서강대학교 정일영 교수입니다.
석사과정 마치고 북에서 온 친구들하고 한 1년 반 같이 살았어요. 그때 경험했던 내용들 좀 말씀드리면서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탈 주민과 우리 남한의 주민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보고 생활하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었어요. 서로 언어가 같고 또 같은 민족이라는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지 근데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남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좀 문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북에서 온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집에 이제 놀러 오는 친구들도 북에서 이제 남한에 정착한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남한 친구들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에는 눈이 많이 내렸더군요.
네, 강원도 동해안 지역과 경북 북부 또 경기 북부 지역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군사분계선과 인접해 있는 강원도 화천, 철원, 양구 등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만큼 북한 강원도 지역도 비슷한 상황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반도 허리의 동서 지역을 관통하는 설악산의 미시령 오후 3시 기준으로 38cm의 눈이 쌓여서 교통이 통제되게 됐습니다.
자동차 통행이 많이 불편해졌겠군요.
맞습니다. 엉금엉금 기어가다 못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강원도 서쪽과 동쪽을 통과하는 도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은 직선 도로가 뚫려서 잘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 도로인 구도로인 미시령 같은 경우에는 이 구불구불한 산길이 많아서 큰 눈에는 교통이 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역시도 그랬고요. 또 눈과 함께 기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산간 지역에 바람이 아주 칼처럼 불어서 많이 추위를 느끼고 있는데요. 전국의 기온도 계속 내려가서 서울이 금요일에는 영하 9도가 될 것이다. 이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국정조사가 큰 뉴스인 것 같네요.
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세 번째 청문회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오늘 국정조사는 민간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국회 차원에서 집중 조사를 했는데요. 청와대가 구입한 300여 개의 각종 그 미용주사제의 성격과 목적, 또 처치 상황에 대한 조사, 또 세월호 참사일인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7시간 동안 이것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국정조사위원들의 집중 신문이 있었습니다.
속칭 말하는 필러라든지 네. 아니면 보톡스라든지 네. 이런 성형 시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저는 재는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통령을 상대로 그 잘하신다는 재는 수술을 하셨습니까? 시술을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이 청문회라는 것이 국정조사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출석한 증인들이 답변을 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필러, 보톡스, 이 여성들이 주로 하는 미용시술 관련 용어들인데 오늘 청문회 관련 소식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것 같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머리 모양이나 의상이나 피부 관리 등에 대한 부분은 나이가 60대인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따져묻고 있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 이래 그 수많은 국민들이 물에 빠져 생명에 위태로워진 시각에 대통령이 부재했다는 것, 또 이것과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다수의 국조위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의혹만 더해지고 있는 세월호 참사일에 청와대 상황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 통제된 체제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가 않겠지만 이 국정조사장의 이런 상황들을 일반 국민들은 텔레비전 중계로 낱낱이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국회 국정조사장에 설치된 방송 카메라가 국민들의 안방까지 실시각으로 현장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장 증인석에는 전 국가안보실장과 전직 대통령 주치, 자무인이, 간호장교, 그리고 외부인인 그 최순실 씨의 단골병원의 관계자, 또 외부 다른 의료인들도 대거 출석을 했는데요. 청와대가 각종 미용주사를 구입한 것은 뭐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요. 이 100여 개의 주사제가 사용됐는데 출석한 의료진 누구도 주사제를 대통령에게 처치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뭐 주치, 자문이 누구도 하지 않았다면 비선 진료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또 국가 기밀사항인 대통령의 혈액이 외부에서 검사가 됐는데 검사한 의료인과 전달한 사람은 확인이 됐는데 누가 이 혈액을 채취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선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모른다, 알지 못한다, 기억나지 않는다의 답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청문회가 있습니까?
네, 내일은 네 번째 청문회입니다.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안 가운데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대학 입학 특혜 의혹에 대한 집중조사가 진행됩니다. 대학 관계자, 교육부, 승마협회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또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자 박근혜 대통령 의원 시절에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 씨 등 핵심 증인들이 과연 국정조사장에 출석할지 그 여부에 관심이 모아져 있습니다.
특검 수사도 곧 시작이 된다고 하지요?
네네. 아직은 뭐 수사 준비 단계입니다만 다음 주 초에는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오늘 특검에 주어진 70일 동안 모든 수사를 끝낸다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년 2월 말이면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 결과를 갖게 됩니다. 특검은 이번 사태의 정치적 의미, 또 사안의 중요성, 신속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압박감을 고려해서 추가 연장 없이 수사를 마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주요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와 함께 그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추가 수사 기한을 요청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지금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인데요. 이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경주 지진 소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진이 있었다고요?
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5시 20분경입니다. 경주시 남남서쪽 10km 지역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났습니다. 지난 9월 12일 규모 5.8의 지진의 여진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경북 상주 지역에서 2.1의 지진이 관측이 됐고 또 이틀 전인 12일에는 새벽과 오후에 경주 일대에서 규모 2.2, 3.3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일어난 5.8의 경주 지진, 한반도에서는 이례적인 규모의 지진이었는데요. 석 달 정도가 지난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진 지진이 무려 548회입니다.
네.
지진으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경주와 인근 울산, 포항에서도 감지되는 정도의 진동입니다. 12월 들어서는 14번째 여진입니다. 그리고 규모 3.3의 지진은 지난 10월 이후에 그 60여일 동안 좀 잠잠하다가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진뿐 아니라 강도가 세졌다는 것이 걱정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그 한국 언론에서는 지진연구센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여전히 540여 차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지난 9월 경주 지진의 어떤 응력이 해소되는 과정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규모 5점대의 지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지진의 진동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전국에 지진 대피소를 지정해서 발표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네. 그 만약에 지진이 났을 때 긴급하게 대피하고 구호를 받을 수 있는 7천여 곳의 지진 대피소가 발표됐습니다. 학교 운동장과 공설 운동장 등 그 구조물 파손과 낙하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는 5개 대피소가 5천여 곳이 됐고요. 또 내진 설계가 된 학교 강당과 체육관, 마을회관이 1,500여 곳, 실내 구호소가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진 대피소를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여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한 고의적 차단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인터넷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상컨대 2016년 이래 거의 모든 대륙에 걸쳐 25개 정부가 의도적으로 50회 이상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거나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어도 6일에 한 번꼴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올 초 온라인상의 정보 접근을 고의적으로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이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습니다. 유엔 국무부 톰 말리노스키 민주주의 인권노동 분야 차관보는 이번 유엔 결의안은 소셜 네트워크 기술과 통로에 대한 제도적 차단을 인권법에 반하는 극단적 조치로 규정한 지난 2011년 온라인 자유 콘퍼런스 공동성명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장애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에티오피아에서는 인터넷 차단으로 85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 일환으로 인터넷에 대한 차단 조치를 취했고 이로 인해 에티오피아의 경제는 하루 50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 차단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월 아프리카 우간다 정부는 박빙이 예상되는 선거 당일 통신업체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차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이후 선거를 앞두고 전 지역에 걸쳐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차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대비되는 결정도 있었습니다. 지난 8월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와 소셜미디어 사용을 보장하겠다고 재차 확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가나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합니다. 한편 에티오피아 정부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정부는 국제인권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